할렐루야. 제가 오늘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파이프 오르겐이죠. 파이프 오르겐 아주 참 반주를 참 잘하네요. 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그거 한 시간 듣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 손다리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같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지금 뭐 40년 정도 이렇게 친구로 지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사람 주변에서 봐도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거 모르겠는겨? 예? 사람이 흥분할 만하고 아주 고함을 지를 만한데도 고함을 지르거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참, 속에 우리는 영감이 들었나.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사람이 순한 분인데, 내가 보건 은퇴를 해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래서 아그참 매우 부럽게 생각했어요. 은퇴한 것더 골병 드는 대로 왔네. 이게 담임 목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서울 교회로 봐서는 정말 교회가 안정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람을 다시 모으는 데는 아주 잘 판단을 했지만, 본인은 엄청나게 골병든 길을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시 서울교회가 꽃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서 우리 이종렬 목사님 참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충현교에 계실 때부터 참 정통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해 전에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제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자기 회사에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 상당히 참 호감을 받았습니다. 고객 만족. 근데 얼마 후에 가니까 그 캐치플레이즈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고객 감동이라. 고객을 감동시킨다. 가성비가 이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좋다. 뭐 서비스가 너무 좋다.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제품을 만들자.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하자. 상당히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나 하면 고객 절도 시대라. 고객을 절도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얼마나 좋은 물건을 얼마나 값싸게 하게 하면 고객이 그걸 사가지고 절도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절도시킨다는 말을 고객을 기절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기절을 초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풍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중풍 오기 전에 오는 게 초풍입니다. 초풍이 먼저 오고 중풍이 온답니다. 고객을 절도시킨다. 기절을 초풍시킨다.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책망하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도 하고 했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먹은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절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먹은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50대 자식을 얻어도 늦둥이 얻었다고 금이 오게 할 건데 100세에 얻은 자식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졸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말렸습니다. 됐다고 그만하라.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또 졸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냥 근처에 가도 타버리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나지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널리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분주하게 목회하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교회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교인들을 감동시킨 일이 있는가라고 한걸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교인들을 감동시킨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고 가는 곳마다 교육관을 짓고 뭐 그렇게 하긴 했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다 헌금한 것이고 내가 교인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을까? 내 때문에 교인들이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정도로 감동 먹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교인들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노후를 살려고 모아왔던 적금 통장을 깨서 교육관을 지을 때 무명으로 헌금 1억을 저한테 가져왔더라. 목사님 이름 바뀌지 말고 해달라고. 내 이름 안 나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분이 계세요. 제가 말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하다 죽으면 큰일 나니 가지 마라고. 그래도 40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피부치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죠. 제가 제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많지도 않은 마누라 하나를 감동시킨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감동시킨 적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목사님이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부산의 계금이라고 하는 동네를 살고 있습니다. 계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감동이고 제가 사는 집은 계금동이에요. 열겹자 그리고 가야금 금잡니다. 임진왜란 무렵에 우리 골목 쪽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금이라고 해서 개금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 이름이 됐습니다. 가야금 금잡니다. 여러분 신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이 큰 감동을 받을 때 신금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금이 아니고 개금을 산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에 금고를 울릴 만큼 감동을 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는지. 어제가 우리 6.25 일어난 지가 72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드리면서 사진 몇 가지를 교인들에게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중앙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중앙천, 전쟁 후에 중앙천 하나만 서있고 그것만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여줘. 그 위에 화려한 야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를 보여주었어. 우리 부산에도 천막 교실, 천막에서 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초량동 꼭대기까지 산을 다 밀어버리고 판자촌이었습니다. 다 보로밖으로 판자로 양철로 집을 짓고 수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산 다 깎아가지고 판자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초량동의 발전한 모습을 사진으로 대비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맞냐? 이렇게 폭격받았던 대한민국이 맞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요단을 막대기 하나로 건넜지만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막대기고 우리가 신혼 초일 때는 가난한 집에 새빵살이 하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두 대를 이루고 열 대를 백 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옥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다 나단을 불렀어. 부렀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좋은 백향옥궁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니, 저렇게 수달비 가죽으로 만든 천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한번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평안하면 뭐 하세요? 아무 걱정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걱정이 없고 사업에도 걱정이 없고 자기 건강에도 걱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놀러 다닙니다. 여행 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 하나님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평안하면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누립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생각해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겨우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평안할 땐 집어대로 다녀요. 제가요, 교회는 묘하게 지정석이라고 되어 있진 않는데 꼭 지자리가 앉혀요, 사람들. 이건 안 그런겨?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사람을 표정을 모르겠네, 이거. 새벽에도 꼭 지자리에 앉는 사람. 남이 앉으면 옆에 바로 서 있다니까. 말라니도 이 내 자리인데 니 절로 가라, 그 얘기거든. 새벽에도 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알아요. 아, 저쪽에, 아, 오늘 누가 안 왔구나. 분명히 안 왔어요. 저쪽에 앉아서 저 사람 없다. 목사는 앉아가 수천 명이 있어도 알아요. 누가 왔는지 알아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안 앉아있기 때문에. 꼭 구석에 가는 놈은 구석에 가요. 기둥대에 가서 얼굴 한 번씩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기둥도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 참 이 기둥이 있어서 참 감사하네. 나는 부부 싸움하고 찝찝하거나 목사님하고 사이가 찝찝하면 기둥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기 피난처예요.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근데 어우, 오늘 새벽에 보이잖아요. 생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젊은 집사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기도하는데 보이겠네? 좀 자세히 봤더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일, 4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왔을까? 저 인간이 왜 왔을까? 그것도 울고 기도하니 내가 아 이건 철렁한 거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겠지. 여러분 짐작으로 사건이 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럼 마음 평안하면 그 사람 왜 와 울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통해서 그 집사님 며칠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주일날 목양실로 좀 모시고 오라고 내가 한번 기도해드리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 회사에서 뭐 조금 검진했는데 회사 사는 검사 검진했는데 좀 정밀 검사 맡으러 가니까 벌써 암이 2기가 됐더라. 진행이 많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운진이 다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된 거야.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걱정하지 마고 검사 받고 하시라고. 그리고 사람을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기회 주시면 진짜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아, 그래야지. 그럼 건강하면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기도해서 낳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가 기도해서 낳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몇 달가 있겠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검사해 봐가지고 많이 좋아졌어. 뭐 약만 몇 번 먹으면 된다 그래서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낫더라고. 그래가 뭐 아 그럼 찬양대가 봉사하신 하죠. 아 찬양대 하겠습니다. 그래 찬양대 뭐 연습하고 막 지가 피스 거두고 왔더니 한 서너 달가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요새 그 집사님 어디 갔노? 가니까 요새 뭐 바쁜지 자녀들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변속 갈 때 마음과 변속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구나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평안할 때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사방의 적을 물리치시고 평안함을 주었을 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응?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우면, 물론 그것도 나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그 물론 그 강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대. 막 바람이 하도 세게 보니까 곤들곤들하니까 까딱하면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면 제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조용하게 바람이 별로 안 불어. 그래서 이제 한 대걸음만 가면 끝이 나고 저쪽에 도착하면 황소를 드려야 될 판인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하나님 10만원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순간 바람이 확 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주님 농담도 뭐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라니까. 사람의 마음. 월요일 날 100만 원 헌금하겠다고 감동이 온 사람은 수요일 날 가면 50만 원 떨어지고 토요일 가면 1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첫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시간이 가면 자꾸 해석이 되고 시세적인 거예요. 식어버려요. 이 사람의 마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홍해 작전을 석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괴가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번듯한 성전을, 이렇게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고 고종식 붙박이 성전을 한번 잘 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선지자 나단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유 그런 걸 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왜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냥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가 돼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선지자조차도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답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어버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라고 막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 있다고 지어요? 마음 내키면 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다,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물질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기도임을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전쟁 때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세요. 하나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가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야, 이번엔 뒤로 가라. 만약에 올라갔으면 다 전멸당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물었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실 리가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단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노하실 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노할 일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다윗. 하나님이 감동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 기도인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가장 큰 재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일시에 단하려였어요. 마누라까지 떠났어요.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 1장에는 아주 이 사람이 거창한 신앙을 가지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끝까지 이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부터 보면 그런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왜 어미 젖을 먹게 했습니까? 나를 왜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요번 처음에는 신앙인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덕 본 게 뭐가 있느냐고. 그 욥기서를 읽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질문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수십 년 목사로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어른은 너무 입이 무거워서 말씀을 안 하셔요. 어떤 사람 뭐 하나님 음성 자주 들었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음성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 어른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수없이 물어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올 수도 있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방향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으면 답할 분이 있는데 묻지 않으니까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떠들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버리지 말고 기도는 항상 여백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답할 시간을 두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 속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원했지만 하나님 노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다윗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꿈의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그의 집을 일으켜주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일방적인 축복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열 가지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윗의 집에 허락해 주시겠다고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열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기절초봉할 건데 다윗에게 열 가지를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 흘리면서 천막 속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목을 맨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다윗이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평안함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생각. 인생의 쾌락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두 때를 이루게 하시고 백 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인생길이 어렵고 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물어가면서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단 한 번이라도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가족들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